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6문에서 이제 8문인데 지난 시간에는 6문을 중심으로 보았고요. 오늘은 7문, 8문을 중심으로 해서 볼 것입니다. 우리가 6문부터 해서 8문까지 제가 읽고 또 여러분 함께 답을 읽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무슨 내용인가 일단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메시저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7문과 8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참으로 비참하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참함이 어디서 왔는가? 이제 6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것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또 2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질문이 그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비참함, 이런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도가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패성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리고 7문은 우리의 부패성의 기원이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8문에서 이 부패성의 정도를 설명합니다.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는가?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부패성의 그 깊이와 정도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어디서 있는가? 배경을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러한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 신학적 배경을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7문과 8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당시에 있던 신학자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이 7문과 8문을 생각했는가 보니까 7문에서는 인류의 첫 범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죄론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긴 죄론이 해설서에서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8문에서는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8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조금도 선을 행할 수 없는 또 온갖 악만 향하여 있는가인데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논합니다. 근데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선택하는 자유로운 선택 능력이 얼마나 무능한가, 선을 택할 수 없는 것,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인간의 자유의지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죄의 기원과 인간의 부패한 상태에 대한 논쟁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로 가면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루터의 종교개혁의 그 핵심을 이신칭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근원적으로는 루터는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설명하는 데서 그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비판한 책이 1524년에 이제 에라스무스가 어떤 책을 썼냐면 루터를 비판하기 위하여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유의지론. 그리고 루터가 1525년 1년 뒤에 그 에라스무스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노예의지론을 썼습니다. 노예의지론. 그러니까 인간은 죄의 노예다. 그걸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 출발점, 그 기원이 뭐냐? 그럼 인간은 죄의 노예다.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우리 8문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전적인 무능,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논쟁이 종교개혁 그 100년 후에 또 있게 됩니다. 그것이 1618년, 1619년에 있었던 이제 도르트 총회입니다. 네덜란드에 있던 아르미니우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이분이 인간이 그 부패의 정도가 어떠한가를 생각할 때 좀 다르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자들을 판단하기 위하여 1618년, 1619년에 도르트 총회가 열렸고 인간이 정말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논쟁의 역사는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인간의 그 부패의 그 수준이 얼마만큼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구원론에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원론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인간의 부패의 정도가 그래도 인간이 한 1%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럼 99%는 하나님의 은혜요. 1%는 인간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면 100%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인간의 부패가 얼마만큼이냐가 구원론. 도대체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얼마만큼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인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설을 보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도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부패성의 기원에 대하여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이렇게 합니다.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다가 우리 이야기다. 우리의 시조. 그러니까 시조를 첫 부모입니다. 첫 부모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인데 우리의 부모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첫 부모의 이야기. 먼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운 우리 집안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첫 부모가 사탄의 간교와 유혹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기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드러납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에 독이 있었는가? 선악 나무 자체에 독이 있어서 그 딱 먹으니까 그 독이 우리 몸에 퍼지고 우리 영혼에 퍼졌는가? 그렇게 설명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너무 위험하고 그 나무의 열매도 너무 위험해서 그걸 먹으면 그렇게 된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범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인간이 범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그것을 인간이 한 것입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 아닙니까? 선악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누가 정하는가? 누가 정하는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정하는 건가? 사탄은 선과 악을 네가 정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악의 판단이 아니고 네가 선악의 판단이니까 네가 정해라. 우리 시대에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선악의 판단을 인간이 정하는 것이다. 우리 시대가 정하는 것이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세미나에 한 학기 동안 참석했는데 제가 세미나에 그걸 참석한 과목 이름이 이제 루터의 노예 의지론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한 어떤 날에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 토론의 주제가 뭐였냐면 교수님께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신관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 그 토론을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날이었습니다. 와,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신관을 우리가 토론해서 우리가 결정하는구나. 선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시대인 거죠. 여기서 벌써 제가 약간 흥분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이번 주 금요일에 총신, 합신, 고신 그리고 면도 학교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지금 법이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인가요? 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총신대 또 이렇게 뭐 감신인가요? 하고 몇몇 신학교 안에 요청을 그 권고를 했습니다. 어떤 권고를 했냐면 신학 과목을 가르치는 그 교수들만 기독교인이면 되고 다른 과목들은 다른 종교를 가져도 되고 학교 다른 직원들도 다른 종교를 가져도 된다. 그렇게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물론 학교들은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와, 이거 어떻게 될까? 우리 학교 직원들 저희는 매주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제 매주 이제 예배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직원들이 야, 이거 도대체 너무나 생각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전체이죠. 무슨 신학 과목만 그 과목 안에서 하는 게 학교 전체가 하나의 가치관 안에서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이제 막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갑자기 흥분을 해서 딴 길로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우리 시대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악을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자꾸 선악은 우리가 정한다. 여론이 정한다. 우리 시대의 사상이 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죄의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를 유혹했던 그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보편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뉴스에 끔찍한 일들이 우리는 모두 이제 그렇게 하죠.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산합니다. 우리는 모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래서 보편성입니다. 뉴스에 끔찍한 일들이 계속 노출되자 우리는 점점 무감각해져서 웬만한 일에는 충격받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뉴스에서 뭐 한 서너 명 죽었다.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 충격 받으십니까? 뭐 죽었나 보다. 사실은 이거 참 너무나 슬픈 것이죠.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나오니까요. 지금 또 뭐 미국에서 그 총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너무나 슬픈 일이죠. 정말 지구 도처에서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우리가 너무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죄악들에 너무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소식은 우리에게 더 이상 충격이 되지 않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인간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걸까요? 펠라기우스는 이것을 인간의 죄악을 모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있는데 이제 죄를 모방해서 더 쉽게 죄를 짓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모방이고 우리에게는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원죄도 없다. 이렇게 펠라기스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는 아담으로 인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거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는가? 모세까지,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아담의 그런 범죄와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아, 이걸 보니까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 비로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죄를 죄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 5장은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온 인류에게 죄가 있음을 그리고 율법이 주어짐으로 죄를 죄로 여기게 되는 그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는 모든 인류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또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 되는 이유가 자라나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죄인이다.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죠. 이제 원죄를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성경은 죽었다고 하지 악하다고 하거나 병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류의 죄 보편성, 우리는 모두 이제 이러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죄를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자 비로소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다. 이 말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죠. 자범죄는 그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지만 지금 이 원죄는 우리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는 것은 아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구나 라는 것이죠. 선천적으로 죄인이구나. 벨직 신앙고백서는 이 원죄를 물의 근원에 비유합니다. 물의 근원처럼 그렇게 죄는 계속 나와 우리 안에 죄의 근원이 있어서 물의 근원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의 근원이 있어서 죄가 계속 나온다. 이렇게 원죄를 설명합니다. 죄의 근원으로서. 그런데 한 몇 년 전인가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굉장히 가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가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느 교회 여름에 이제 어느 교회 간 적이 있는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물이 근원이 있어서 물이 나오는데 올해는 너무 가물어서 물이 여기 없다. 교회당 안에 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야 너무 가늘면 물의 근원도 마르는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물의 근원은 너무나 가물면 마릅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죄의 근원이 원죄는 죽기 전에는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 마릅니다. 계속. 죄의 근원인 원죄는 마르지 않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전적 부패입니다. 8문에서 이제 문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가? 인류는 부패했습니다. 이 부패에 대해서 로마서 3장을 제가 3장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18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이렇게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는 나으냐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 이 족속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 죄 아래 있다.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정말 죄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조목조목 언급을 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지 깨닫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무익하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 목구멍을 통하여 우리 이불을 통하여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발은 어떤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해칠까? 이걸 쭉 이렇게 우리 앞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인이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목구멍, 우리의 발, 우리의 손, 우리의 눈 모든 것이 우리는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부패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부패를 드러내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몸이 움직입니다. 발이 움직이고 목구멍도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재능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리 알려마느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거기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우리 마음의 살인, 마음으로 이상을 욕망하는 마음의 간음을 지적하셨죠. 이것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인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또 다섯 번째로 확인할 것은 전적 무능력입니다. 이렇게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부패했습니까? 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능력을 보여줍니다. 스스로는 어떤 선도 완전히 전혀 행할 수 없고 모든 악을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도록 기울어져 있고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부패의 정도를 생각할 때 완전히 전혀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이 아리미스주의자들도 이런 부패성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미스를 따랐던 분들이 만들었던 그 신조가 있는데 이걸 황룸파 신조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들도 어떻게 말하냐면 사망에서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선한 것을 생각하고 행할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자유 의지의 능력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사망은 우리하고 특별히 다를 게 없습니다. 뭐 틀린 게 뭐 여기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선한 걸 생각하고 행할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자유 의지의 능력도 없다. 없죠. 근데 그다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선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에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참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돌려줘야 되죠. 그런데 이 사항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저항할 수 있다. 이걸 딱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저항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교묘한 말인가. 펠라기우스가 여러분, 우리가는 펠라기우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펠라기우스가 이제 노예 앞에서 이제 고소를 받은 다음에 노예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펠라기우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반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론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타락해서 부패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 그럼 우리랑 똑같은 말을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지 않는 자가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그 신학자들이 뭐라고 답을 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도의 은혜라면, 그러니까 우리의 부패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부패가 정말 부패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런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의 은혜라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저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이렇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싫어요. 저한테 은혜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도 싫고 하나님의 은혜도 싫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인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도망치는 인간, 하나님의 은혜 싫어요라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바로 인간의 부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란 어떤 은혜인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의 부패를 깨고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심으시는, 우리의 부패를 이기시고 생명을 심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적인 결정은 어디서부터 생겨나는가? 이 차이가 어디서부터 생겨나는가? 펠라기우스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말하고 아르메니스 주의자들이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을지라도 결국 구원의 결정적인 그 차이를 인간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앞서가는 은혜를 말했지만 저항할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인간은 저항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부패했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란 이런 저항하는 부패, 저항할 수밖에 없는 부패를 뚫고 들어와 심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부패는 그렇게 철저하고 그만큼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인간의 부패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큼인가 생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가 그만큼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적용점입니다. 적용점은 죄의 보편성을 우리가 보편성입니다. 죄의 보편성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타가 많은데요. 제가 마지막 결제를 저희 집에 있는 우리 대장님께 검사를 받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보냈어요. 그랬더니 오타가 많습니다. 보편성, 죄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죄 보편성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확인하죠. 우리 안에서도 확인하고 정말 뉴스에서도 확인하고 이건 날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는 것은 세상에서 죄 보편성이 너무나 많고 너무 끔찍한 뉴스들이 날마다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걸 접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계속 접합니다. 뉴스, 영화, 드라마 각가지 것을 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웬만한 소식으로는 마음이 안 아파요. 마음이 안 괴로워요. 여러분 제가 사실 독일에 있다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와서 딱 들은 소식이 뭐였냐면요. 며칠 안 있다가 쫙 뉴스를 통해 뉴스에서 난 소식이 뭐였냐면 학생 하나가 자살한 이야기였어요. 뉴스가. 학생이 1등을 했나? 그랬는데 자살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 왜 자살하죠? 엄마한테 편지를 남겼어요. 이제 됐지? 와, 제 충격을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그 많은 사건이 와서 저희 집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또 어떤 아이가 그렇게 자살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주위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는데 아무도 공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공감을 안 합니다. 한국에서 날마다 있는 일인데 제가 그때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정말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정말 며칠 이걸 가지고 정말 토론을 해가지고 이걸 문제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얘기도 안 꺼내고 우리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부모님들이 다 쉬쉬쉬 하고 다 그냥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감각이 이 죄악에 대한 이런 모든 이런 슬픈 일들에 대한 이런 일들에 대하여 다 무뎌졌습니다. 이 끔찍한 뉴스에 대하여 다 이렇게 무뎌져가지고 웬만한 것으로는 마음이 안 아픈 거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히려 감각이 더 예민해져야 합니다. 죄악에 대한 감각, 죄에 대한 감각. 여러분 끔찍한 뉴스가 나오면 너 마음이 아프셔야 돼요. 아 정말 인간이 죄인이구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그렇게 더 이런 감각이 더 많아져서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비참함에 대한 것을 더 우리가 더 감각할수록 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더 굳게 붙들고 우리에게 정말 이 은혜를 주신 이런 부패를 깨뜨리고 나의 부패를 깨뜨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찬송하고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에 더 소개하고 더 전할까 이걸 또 더 생각하고 이렇게 돼야 될 줄로 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주시어서 이 은혜에 대한 찬송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엔 너무나도 죄악이 많고 우리가 보는 뉴스들은 더욱더 우리를 무뎌지게 하고 죄에 대하여 무뎌지게 하고 악에 대하여 무뎌지게 하여서 이제 더 이상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더 이상 끔찍한 일로 감각되지 않는 그런 시절이 되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하여 감각하는 자 악에 대하여 감각하는 자 공감하는 자 괴로운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하며 더 굳게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